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는 하늘로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인데 미국에 의해 이제는 비핵화가 그저 하늘로 날아간 것이나 같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지금의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이라면서 추가 핵실험을 하는가 마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미국은 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과 남한에서 모든 무기와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천명했다면서 이것이 우리로서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의 방법을 풀기 위해 여러 제안을 많이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남측은 그런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법치와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 국제사회의 입장 표명에 매우 고무돼 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오늘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연설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의 만남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각국 장관들과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일축한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세 나라 간 3자 전략대화를 가졌습니다. 세 장관은 현상을 변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강압적인 독자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아시아태평양과 인도양에 대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체결한 난민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들을 터키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 재개와 유럽 방문을 원하는 터키인들의 비자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독일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난민 문제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문제는 유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도쿄 외곽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오늘 2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려 19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26살 우에마스 사토시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새벽 시간 장애인 시설 1층 창문으로 침입해 사람들을 흉기로 마구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범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시설에서 일했던 범인이 해고된 데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공항 입구에서 오늘 오전 연쇄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3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말리아 보안 관리들은 공항 출입문 앞에서 차량 두 대가 폭발해 13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유엔 평화 유지군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자살 폭파범이 폭탄이 실린 차량을 몰고 보안 검문소를 통과하려 했으며 그 뒤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경찰은 오늘 수도 다카 인근에서 벌어진 총격전 과정에서 극단주의자 9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샤이돌 호크 방글라데시 경찰청장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연계단체 자마툴 무자히딘 소속으로 추정되는 반군들이 이달 초 카페를 공격해 22명을 살해한 것과 비슷한 공격을 모의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층짜리 건물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건물로 진입하려는 경찰에 총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7월 2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전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라오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에서 회동한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 외교장관들도 라오스에서 만나 친선을 과시했습니다.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북한이 적극적인 관계 복원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 상반기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영국 외무부가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차츰 벗어나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이 어제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 장관도 만나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이행 방안 등을 협의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윤병세 한국 외교장관이 25일 아세안 지역안보포럼 ARF가 열리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회담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회담 모두 발언에서 한국과 미국은 지금 매우 중요한 현안을 갖고 있다며 북한의 무책임한 핵활동과 무기화, 영내 안정에 대한 도전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윤병세 장관도 한미 두 나라가 현재 북한의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미한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며 깊고 넓다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회담 뒤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두 장관이 북한이 최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케리 장관은 어떤 경우에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회담에서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분명하고 단호한 대북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냄으로써 북한의 유일한 출로는 핵을 포기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안보리 결의에 충실한 이행 등 국제사회 대북 제재와 압박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이 밖에 케리 장관과 윤 장관은 자위적 방어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 방위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윤 장관과의 회담에 이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중요한 현안의 하나로 언급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 과정에서 매우 긴밀하게 협력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윤병세 장관은 25일 비엔티안에서 열린 제19차 한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과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윤 장관이 이 자리에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핵 불용 등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아세안 대표들은 북한의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 22705 등을 충실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대화로 복귀해 6자회담이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했다고 한국 외교부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은 25일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우려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는 특히 북한의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또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북한이 실질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 참석 중인 케리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제사회는 북한이 도발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깨닫도록 한다는 단호한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주 자신이 참석한 거의 모든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적이고 깊이 우려스러운 행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북한의 행동은 지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도 매우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라오스에서 한국과 북한 외교장관들과 각각 만났지만 이 확연한 온도 차이를 연출했습니다. 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북한이 관계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설지 주목됩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24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윤병세 한국 외교부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왕 부장은 사드 배치를 결정한 한국 측의 행위가 중국과의 신뢰의 기초에 해를 끼쳤다고 말했고 윤 장관이 발언할 땐 손사래를 치거나 턱을 괴운 채 이야기를 하는 등 외교적 결례에 가까운 행동도 보였습니다. 반면 25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과의 회담에선 북핵 문제로 소원해진 양국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친선을 과시했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 부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 리 외무상을 친근하게 맞이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회담에서 양측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쌍무관계 발전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이 한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사뭇 달라진 겁니다. 이에 따라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커진 미중 갈등과 겹쳐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복원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윤병세 장관은 25일 비엔티안 현지에서 한국 기자들을 만나 중국과의 대북 공조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질문에 다자회담을 계기로 한 양자회담은 관행화된 것으로 특별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북한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과거 냉전 시대처럼 북중로 또 한미일 이런 구도가 다시 이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그런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는 북중관계가 악화된 이유가 북한의 핵 개발이기 때문에 양국관계 복원은 북한의 변화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북중관계가 멀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 핵 개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기대에 미칠 수준의 핵 문제에 관한 진정성이나 전환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북중관계가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 도발이든 장거리 로켓 발사든 무력 도발을 계속한다면은 국제사회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책임대국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포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으로 미한일 동맹이 강화되는 양상을 지켜보면서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북한에 대한 우호적 제스처를 연출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는 중국과 북한이 각각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면서 서로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정상회담은 힘들겠지만 고위급 인사교류 등 일정 수준에서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일정 부분 완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생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북한하고의 어떤 교류를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전에는 그것마저도 눈치가 보이고 예를 들면은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강력한 집행을 감시 감독하고 또 그 밀수하고 막 이런 것들을 뭐 차단하고 막 이런 어떤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제스처 뭐 이런 것들은 이제는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박사는 그러나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자신의 위상을 고려해 북한 비핵화 요구는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 부장이 보인 태도와 관련해선 사드가 실제 배치될 내년 12월까지 중국이 한국을 단계적으로 압박할 것임을 예고한 행동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입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하고 지역까지 선정한 상황이지만 사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배치되지는 아직 않은 상황이어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거나 압력을 넣을 수는 없겠지만 무언의 또는 비공식적인 압력들을 굉장히 가중시키면서 한국의 입장 변화를 좀 촉구하는 이런 정도의 국면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죠.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도 중국이 한국 내부에서 사드와 관련한 이견을 증폭시켜 중국의 유리한 정책 변경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외교 전략을 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 라오스에서 열리고 있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는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지역 내 다자 협의체입니다. 또 북핵 6자 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만날 수 있는 자리죠. 이어서 박병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외교 수장들이 총 출동하는 다자 안보 협의체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는 1년에 한 번 치열한 외교 전쟁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올해는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에 있는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ARF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과 미국과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 10개국, 그리고 북한을 비롯한 몽골과 스리랑카 등 기타 7개국 등 모두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RF는 회원국 외교장관들의 비공식 자유토론과 총회를 통해 아태 지역의 포괄적인 안보 현안에 대한 대화와 협의를 거침으로써 지역의 안보와 안정성을 추구합니다. 최근의 주요 주제로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책, 그리고 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 현안들이 다뤄졌습니다. 올해는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고,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대립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각국 외교 수장들이 북핵을 포함한 한반도 현안에 대해 발언함으로써 동북아시아 외교 지형의 현주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ARF는 또 북한이 참여하는 지역 내 유일한 다자협의체라는 점에서 남북한의 외교전의 무대이기도 합니다. 이번 ARF에는 북한에서 리용호 신임 외무상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에는 냉각 상태에 있던 중국과 양자 외교장관 회담을 열지 못했지만 올해는 리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회담을 열었습니다. ARF 회원국들의 입장은 자유토론에서 대부분 확인되며 의장국이 회원국들의 발언을 종합해 의장 성명을 작성해 공표합니다. 이에 따라 참가국들은 자국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그 해의 회장국을 상대로 치열한 설득전을 벌이기도 합니다. 이와 함께 ARF를 계기로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 3국, 한국과 아세안, 그리고 한메콩 등 아세안 관련 다자회의체의 외교장관 회의도 연쇄적으로 동시 개최됩니다. 서울에서 부여의 뉴스 박병용입니다.
홍영표 한국통일부 장관은 지금은 대화를 통해 북한의 위협을 줄이고 비핵화를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서울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해 보이고 있는 군사적 위협은 의지와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과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 그 중간이 제재라며 한국으로서는 군사적 조치는 할 수 없고 대화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가 근본적인 위협을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관계자 2명의 출국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베트남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확고한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함재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정부가 안보리에 제출한 이행 보고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제재 대상자인 베트남 주재 북한 외교관의 실명을 언급한 사실입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 위원회에 제출한 이 보고서에서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의 김중정 대표와 최성일 부대표의 출국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조사를 통해 김 대표와 최 부대표가 각각 하노이 주재 북한 대사관의 3등 서기관과 일반 직원인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들의 출국 시점은 지난 1월과 4월이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은 김 대표와 최 부대표가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관계자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베트남 중앙은행의 조사 결과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의 영업 허가증을 발급한 적이 없고 이 은행이 베트남에 존재하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이행 보고서에 명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베트남은 단천 상업은행 베트남 지사 대리인으로 표기돼 있는 이들 두 명의 명단에서 베트남 지사를 뺀 단천 상업은행 대리인으로 수정할 것을 대북제재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OA는 지난 4월 김 대표와 최 부대표가 베트남으로부터 사실상 추방 통보를 받아 출국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들 두 명은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후 3월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따른 강제 출국과 입국 금지 등을 포함한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에 포함됐습니다. 당시 재무부는 최 부대표 등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관여했다고 지적했고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들이 동남아 국가에 수출한 무기 판매 대금을 회수해 직접 평양을 오가며 현금 운송 등을 담당해왔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베트남 정부는 최 대표에게 출국을 통보했고 이에 앞서 미국의 제재 명단에 포함된 지 약 한 달 만인 지난 1월 베트남을 떠난 김 대표는 사실상 추방 통보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베트남의 결정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첫 이행 사례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한편 베트남은 이번 이행 보고서에서 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함해 법 집행기관, 공항 항만시설 등에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이로써 수출입과 금전거래, 입출국 등 분야에서 대북결의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베트남은 책임있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를 진지하게 이행하고 대북제재위원회와 전문가 패널과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적의 비행기를 요격하는 지대공 미사일의 기술력을 강화하는 등 반항공 방어 능력 향상에 힘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한국에 구축될 미사일 방어 체계에 대한 대응이라는 평가인데요. 이 반항공 방어 체계가 무엇인지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한국군이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반항공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북한 정세평가와 전망이란 보고서에서 북한이 반항공 방어 능력 향상을 위한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번개 5호라 불리는 KN-06 신형 지대공 요격 미사일 발사 현장을 지도했으며 지난 5월엔 국가 반항공 방어 체계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반항공 방어 체계 구축에 열을 올리는 건 한국에 배치될 미사일 방어 체계에 자극을 받은 것이란 분석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이호령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항공 능력이 우리에 비해서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 대해서 방어력을 높이겠다. 그런데 그러면 그 방어력을 높이는 수단이 뭔가 하면은 이제 걔네들 이제 미사일 쪽으로 집중적으로 항공 능력을 높이겠다라는 측면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KAMD 뭐 또 사드에 대한 대응 개념으로 걔네들도 반항공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는 그런 논리를 내고 있는 거죠.
이호령 박사는 북한이 지난 2013년 300mm 신형 방사포 발사 이후 반복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 200km 사정거리 향상과 유도장치 탑재로 정확도를 향상시켰다면서 올해 말 실전 배치 가능성을 전망했습니다. 300mm 신형 방사포 시험 발사 역시 국가 반항공 방어체계 범주에 들어간다는 게 이 박사의 설명입니다. 또한 장사정포와 잠수함 수중 침투 등 북한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사이버 공격의 강도와 규모 역시 매년 증대되는 추세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국방비가 한국의 30% 수준인 100억 달러가량이며 전력 증강비도 한국의 40%에 달한다는 평가도 내놨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6월부터 200일 전투를 추진하고 있지만 원료와 자재가 없어 공장 가동률이 20, 30%도 안 되는 게 현실이라며 일감 없는 주민들은 농촌 지원과 양묘장 확장 공사 등에 내몰리며 시간을 때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전국의 수림화를 위해 200일 전투 기간에 종업원 한 사람이 1,000그루씩 관리하는 양묘장을 모든 공장과 기업마다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김정은 집권 5년 차인 올해 상반기에 590여 명이 탈북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한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현재 중국의 충실한 대북 제재 이행이 의심된다면서 지난 4월 대북 제재 이후에도 북한의 쌀값과 환율 등이 매우 안정적인 만큼 아직 대북 제재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비핵화 협상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협상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면서 태평양에 괌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등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 상반기에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영국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강제로 중노동을 시킨 200일 전투, 또 외국인에 대한 불법 구금 등 구체적인 인권 침해 사례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영국 외무부는 최근 발표한 인권 우선 대상국 상반기 보고서 북한 편에서 북한이 상반기에도 계속 국제적 규범과 의무를 무시하고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에서 벌어진 일들은 북한의 인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더욱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주민들은 당국이 지난 2월에 부과한 70일 전투로 건설 현장 등에서 온종일 중노동에 시달리며 정기적으로 정치 모임에도 참석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당국은 200일 전투를 발표해 주민들은 오는 12월 17일까지 그 같은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의 이동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음을 잘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당국이 억류한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에게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북한의 독립적인 사법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북한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인들을 체포하고 있는 점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과 방북한 BBC 기자를 구금했다 추방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상반기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와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이수용 당시 북한 외무상이 국제사회의 결의에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북한이 계속 인권과 관련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영국 외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30개 인권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올해도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며 유엔과 유럽연합 같은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예상했던 결과라고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북한 경제에서 특히 건설과 서비스 부문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한국은행의 최근 발표에 대해 예상했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벤저민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25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가장 큰 이유로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Situation overall is slightly worse, especially given the global commodity prices and how they've declined in the past few years.
So again, 지난 2년 동안 국제 원자재 값이 크게 떨어지고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지하자원 수입을 줄인 게 가장 큰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철광석과 석탄 등 지하자원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브래드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한국은행의 발표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t's not surprising given the impact on China's trade of lower commodity prices internationally, particularly for coal and iron, which are the largest mining exports to China.
지난해 상황을 봤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았고, 특히 지난해 중국 측 상황이 변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That the decline in Chinese construction with their own economic troubles contributes to North Korea's.
뱁슨 전 고문은 중국 경제, 특히 건설 부문이 부진해지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것이 북한의 경제 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이 환경 규제를 강화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지하자원 수출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경제가 지난해 전반적으로 하강세를 보였지만 그 안에서 일부 상승세를 보인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특히 건설 부분이 흥미를 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onstruction sector is very interesting. It's interesting that the Bank of Korea noted that it keeps growing because I think that
한국은행 발표에서 건설 업종은 상승세를 보였고 이 부분이 앞으로도 북한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마커스 놀란드 부소장은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건설 부문과 함께 성장세를 보인 서비스 부분을 지목했습니다. 서비스 부문이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돈주나 장마당 같은 시장 경제 요소가 북한에서 확산하는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올해 북한 경제는 중국의 상황이 계속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북한이 내수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also think though that the domestic efforts to push their own new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and the labor mobilization campaigns that we've seen this year, the 70-day campaign.
북한이 70일 전투나 200일 전투 같은 노동 독려 작업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경제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부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박사는 BOA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올해도 북한 경제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 경제 통계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놀란드 부소장은 북한 관련 통계를 얻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은행이 제시한 수치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놀란드 부소장은 특히 장마당 같은 비공식 부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업에서는 한국은행의 추정과는 달리 북한이 지난해 훨씬 큰 성장세를 기록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CSIS의 실버스타인 객원연구원은 북한 경제와 관련한 통계를 100%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 추세, 즉 북한 경제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계략적으로 짐작할 수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저희 B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소식이 들어왔습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오늘 26일 새벽 일본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서 지금까지 19명이 숨지고 26명이 다쳤는데요.
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중국을 방문 중인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났는데요. 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또 기름 없이 태양열 에너지로 움직이는 비행기가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미국 소식으로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제 개막했는데요. 첫날 연사로 나선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시설에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난 일인데요.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장애인 시설에 20대 남성이 침입해서 칼부림을 벌였고요. 지금까지 예. 19명이 사망했습니다. 부상자 26명이 대부분 크게 다친 사람들이어서 사망자가 더 많아질 걸로 보이는데요.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일본 언론들은 2차 대전 종전 이후 최악의 살인사건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유럽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독일에서도 칼이나 도끼를 휘둘러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공격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죠.
예.
지난 18일엔 17살 소년이 바이에른주 비르츠부르크의 통근 열차에서 도끼로 5명을 크게 다치게 했고요. 엊그제 일요일에는 독일 남서부에서 21살 남성이 이 정글도라고 불리는 대형 칼을 휘둘러서 예. 한 명이 죽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 도끼 사건은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을 추종하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이 저지른 일이었고요.
예.
이 정글도 사건도 ISIL 근거지인 시리아 출신 난민이 범인이었기 때문에 당국이 테러단체와의 연계 여부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일본 장애인 시설 칼부림 사건을 미국의 이 뉴욕타임즈 도쿄지국 기자도 취재를 했는데요.
예.
이 테러일지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그 일본 장애인 시설에 대한 칼부림은 테러는 아닌 걸로 보는 시각이 무세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이 장애인 시설 이웃에 사는 동네 사람인데요.
네.
우에마스 사토시라는 신원이 확인된 26살 남성인데 사건 직후 현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장애인 시설에서 이곳 장애인 시설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다가 지난 2월 그만뒀는데요.
네.
그런데 이 남성이 평소 주변 사람들한테 장애인들은 죽어주는 게 좋다. 장애인 관련 시설을 돌아다니면서 600명을 죽이겠다.
예.
내가 일했던 시설에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범행을 실행한 장애인 시설에서 퇴직하기 직전에는 일본 중의원 의장 공관에 찾아가서요. 장애인들을 학살하겠다는 내용의 범행 예고 편지를 전달했던 걸로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우에마스 씨가 장애인 학살 예고 편지를 중의원 의장 공관에 전달한 직후에 경찰이 이 남성을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예.
이 남성의 주소지 행정관청에 통보를 받아서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습니다.
예.
당시 병원 검사에서 이 남성의 혈액과 소변에서 이 대마 성분이 검출됐었는데요.
예.
그런데 병원 측은 우에마스 씨를 무작정 수용할 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12일 만에 또 퇴원시켰다고 하네요.
아, 이렇게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상 징후를 보였던 사람을 과연 관련 당국이 잘 관리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앞서서 독일에서 일어난 민간인 공격 사건 소개를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모방 범죄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이 독일에서 벌어진 동기와 정글도 사건 외에 또 독일에서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는데요. 예. 이 우에마스 씨가 이 사건이 알려진 당일에 자신의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 독일에서 총기 난사 발생, 장난감이라면 즐거웠을 텐데 이런 글을 올렸고요. 또 예. 모형 총을 쏘는 자신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렸던 걸로 이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본 역사상 최악의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군요.
네. 이번 사건이 전후 일본에서 일어난 그 최악의 대량 살인사건으로 일제히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1995년에 이 광신도 집단인 옴진리교 일당이 독가스의 일종인 살인가스를 도쿄 시내 지하철에 뿌려서 13명을 살상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최소한 19명이 숨진 이번 사건은 사상자 수에서도 이 옴진리교 사건을 뛰어넘을 뿐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가 무차별 살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예. 일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수전 라이스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만났다고 하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의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일요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예. 어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서 양국 관계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에 대해서 백악관이 성명을 통해서 양측이 유익한 대화를 나눴다고 평가를 하면서 예. 두 나라 사이에 우호적 관계가 이어질 것을 기대를 했는데요. 중국 외교부가 두 사람 사이에 상세한 대화 내용을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예. 시 주석이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예, 시 주석이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는 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면서 현행 국제 질서에 도전할 의지가 없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시 주석이 최근 이 남중국해 문제 등으로 긴장이 높아진 미국과의 관계를 좀 풀기 위해서 유화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일본 현지 언론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거르지 않고 중국은 내치에 집중하는 국가로 발전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운 발언인데요. 시 주석이 국가가 부강해지면서 13억 인구가 잘 지내는 것이 중국의 발전 목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국제 질서의 안정을 위해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시 주석이 밝혔다고요?
네, 시 주석이 주석직 취임 후에 과거 3년 동안 오바마 대통령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신형 대국 관계 구축을 함께 결정했고
예.
이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중국은 미국과 함께 불충돌, 불대항, 상호 존중, 협력 공영의 원칙 아래 건설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또 시 주석이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으로 이 미국과 긴장이 높아진 상황을 좀 둘러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의견 차이보다 더 큰 공통의 이익이 있다 이런 강조 얘기를 네.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라이스 보좌관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과 중국의 상호 의존성 때문에 중국의 성공은 곧 미국의 이익이라고 시 주석의 발언에 화답했는데요. 이 라이스 보좌관은 시 주석한테 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안부를 전하면서
예.
양국 관계에 대해서는 시 주석과 오바마 대통령의 시각이 매우 근접해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예.
오바마 대통령이 9월에 G20 정상회의에서 이 시 주석을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는 9월에 중국 강저우에서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참여하는 G20 정상회의가 진행되죠.
예. 자, 일단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시진핑 주석하고 라이스 보좌관은 서로 뭐 덕담을 많이 주고받은 것 같은데 중국 측에서 정작 쓴소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시 주석을 배석했던 중국 군사 당국자는 굉장히 직설적으로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언급했습니까?
네, 바로 판창룡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데요.
예.
라이스 보좌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무효로 결정한 남중국해 중재 판결을 받아들이지도 인정하지도 않겠다는 중국의 원칙적 입장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면서
예.
중국군은 결연히 영토 주권과 안보를 수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과 관련해서 미국이 한국 내 사드를 고집한다면 중국의 전략적 안보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고 한반도 긴장 국면을 고조시켜서 중미 전략적 상호 신뢰에도 엄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태양광으로, 그러니까 태양에너지로 날아가는 비행기가 세계 일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기름을 넣지 않고 햇빛을 받아서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비행기가 최초로 세계 일주에 성공했습니다. 예. 아, 솔라 임펄스 2, 솔라 임펄스 2라는 이름의 이 태양광 비행기인데요. 지난해 3월 중동의 아랍에미리트 수도 아부다비에서 출발을 해서 아시아와 북미, 유럽, 아프리카를 비롯한 4개 대륙, 또 태평양, 대서양을 가로지르면서 총 4만 2천 킬로미터를 1년 4개월 정도 비행한 끝에 현지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예. 아부다비 알바튼 공항으로 돌아와서 505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뭐 비행기 이름이 그럴듯합니다. 솔라 네. 임펄스 2. 네. 어떤 비행기입니까?
스위스 출신 탐험가 두 사람이 세운 이 솔라 임펄스 재단이 만든 경비행기 크기의 항공기입니다.
예.
태양광만을 동력으로 사용해서 날아야 하기 때문에 이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날개도 얇고요. 몸체 부분도 폭이 좁고 깁니다. 한 사람만 탈 수 있는데요. 전체 중량이 일반 자가용 승용차 한 대 수준인 2.3톤에 불과합니다.
아.
날개 붙인 태양광 지별판을 이용해서 전지를 충전하면서 비행하기 때문에
예.
세계 일주를 하는 동안 이 기착지 16곳에 머물렀지만 기름은 한 방울도 넣지 않았다고 재단 측이 밝혔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여객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경비행기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네.
505일 동안 세계를 돌아다녔다고 하셨잖아요.
네.
세계 일주에 성공하기까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요.
그렇습니다. 태양광 비행기 솔라 임펄스 2가 이번 세계 일주 비행이 당초 그 5개월에 안에 마칠 계획이었는데요.
예.
실제 1년 4개월이 걸렸으니까 3배가 넘는 시간이 걸린 건데요.
네.
왜냐하면 비행 도중에 돌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예.
예를 들면 지난해 5월에 중국 난징을 경유해서 한반도 인근의 동해 상공을 지날 때 악천후를 만나서 일본 나고야에 비상 착륙했는데요.
네.
거기서 한 달 넘게 기상 상태를 살피면서 머물러야 했고요.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향하는 과정에서도 전지 과열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해서 비행이
예.
잠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큰 모험이었네요.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태양광 비행기의 세계 일주를 실시한 이유는 뭡니까?
이 솔라 임펄스 재단 측이요. 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깨끗한 기술을 사용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번 비행을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이 솔라 임펄스 2 비행기 재단의 그 베르트랑 피카르 회장하고 앙드레 보르슈베르크 최고 경영자가 지난 2003년 태양광 비행기 개발 계획을 처음 시작한 이래 이 10년에 걸친 연구와 실험 끝에 완성된 결과물인데요.
그렇군요.
숫자가 2가 붙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
솔라 임펄스 1의 실패를 토대로 성공적인 태양광 항공기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 뉴스입니다. 지난주에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었는데요. 어제부터 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어제 민주당 전당대회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첫날인 어제 민주당 대의원들이 앞으로 4년 동안 당의 정책 목표가 될 정강을 채택했습니다. 어제는 특히 함께 단합하자라는 주제로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 연사들의 연설이 있었지만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하고 마지막까지 경쟁했던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의 연설 큰 관심을
예,
모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악재가 하나 터지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지도부가 경선 과정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편파적이었다 이런 걸 시사하는 이메일이 공개돼서 샌더스 지지자들이 크게 분노했는데
네.
이런 논란 때문에 민주당 전국위원회 의장이 사임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샌더스 의원이 어느 정도나 강하게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을 할 것이냐 이게 또 관심이었었는데요.
예.
샌더스 의원이 클린턴 후보가 훌륭한 대통령이 될 거라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혹시 어중간하게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 어제 보니까 정말 확실하게 지지 연설을 하더라고요.
네.
샌더스 의원의 연설도 화제가 됐습니다만 또 다른 관심을 받은 연사들도 많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 부인 미셸 오바마 여사도 첫날 연설로 나왔는데요.
네.
클린턴 후보는 평생 국민을 위해 봉사한 사람이라면서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은근히 비판을 했는데요.
예.
그 누구도 미국이 위대하지 않다거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자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서 지금 미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선거 구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미셸 오바마 여사가 좀 애둘러서 이 구호를 그 비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진보 세력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 역시 어제 연설을 했는데요.
예.
오바마 여사가 은근히 트럼프 후보를 비판했다면 이 워런 의원은 직접적으로 트럼프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이틀째로 접어드는데요. 오늘 일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오늘 각 주 대의원들이 차례로 나와서 경선 결과와 지지 후보를 밝히는 이 호명 투표, 롤콜이 있을 예정이고요.
예.
이에 따라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팀 케인 상원의원을 당의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하게 됩니다.
예.
오늘 연사로는 2년 전 경찰 검거 중에 숨진 흑인 에릭 가너와 마이클 브라운의 어머니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예.
클린턴 후보의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역시 오늘 연설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장량희 기자였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북한 날씨입니다. 내일 북한은 장마전선의 영향에서 차츰 벗어나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5도,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평안남도 내일 오전까지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 양덕, 남포는 오후에도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평양 낮 기온 28도, 안주, 양덕 26도, 남포 27도입니다. 평안북도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27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황해도 역시 오전 흐리고 비가 오는데요. 비는 오후에도 이따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주 낮 기온 25도, 개성 사리온 27도, 신계 26도입니다. 함경남도 오전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함흥심포는 오후에도 역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함흥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서 상당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풍산 낮 기온 24도, 원산 장전 28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흐리고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대부분 그칩니다. 웅기 성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동해북부 오전 오후 모두 흐리고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2m 아래가 예상되고요. 서해북부는 1.5m 아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7월 2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지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라오스를 방문한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오늘 한반도 비핵화는 하늘로 날아갔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것인데 미국에 의해 이제는 비핵화가 그저 하늘로 날아간 것이나 같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지금 정세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미국의 북한 적대시 정책이라면서 추가 핵실험을 하는가 마는가는 전적으로 미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당대회에서 미국은 북한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 것과 남한에서 모든 무기와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고 천명했다면서 이것이 우리로서는 유일한 방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남북관계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의 방법을 풀기 위해 여러 제안을 많이 했지만 모두 거부당했다면서 현 시점에서 남측은 그럴 것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법치와 평화적 해결을 지지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 국제사회의 입장 표명에 매우 고무돼 있다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오늘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연설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의 만남에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캐리 장관은 각국 장관들과 중국의 광범위한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일축한 최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 이후 나아갈 방향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습니다. 캐리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 참여하는 세 나라 간 3자 전략 대화를 가졌습니다. 세 장관은 현상을 변경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강압적인 독자 행동에도 강력히 반대한다며 아시아 태평양과 인도양에 대한 항행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레제프 타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유럽연합과 체결한 난민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3월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유입되는 시리아 난민들을 터키로 다시 되돌려 보내기로 합의하고 그 대가로 터키의 유럽연합 가입 논의 재개와 유럽 방문을 원하는 터키인들의 비자 면제를 약속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제 독일 ARD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난민 문제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서 문제는 유럽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B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 도쿄 외곽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오늘 20대 남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려 19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범인은 26살의 우메마스 사토시라는 이름의 남성으로 밝혀졌으며 그는 새벽 시간 장애인 시설 1층 창문으로 침입해 사람들을 흉기로 마구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격범은 범행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해 범죄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그의 차량에서는 흉기 여러 점이 발견됐으며 일부 흉기는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사건이 발생한 장애인 시설에서 일했던 범인이 해고된 데 분개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의 공항 입구에서 오늘 오전 연쇄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13명이 숨졌습니다. 이슬람 반군 단체 알샤바브는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소말리아 보안 관리들은 공항 출입문 앞에서 차량 두 대가 폭발해 13명이 숨졌으며 이 가운데 7명은 유엔 평화 유지군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자살 폭파범이 폭탄이 실린 차량을 몰고 보안 검문소를 통과하려 했으며 그 뒤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북부 노르망디의 한 가톨릭 성당에서 오늘 무장괴한 두 명이 인질극을 벌여 사제 한 명을 살해했습니다. 범인들은 출동한 경찰과 잠시 대치를 벌인 뒤 경찰에 의해 모두 사살됐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직후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베르나르 카주네브 내무장관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마뉴엘 발스 프랑스 외무장관은 이번 사건은 교회를 대상으로 벌인 야만적인 공격이라며 성직자의 죽음에 애도를 표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